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들의 국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25일 서명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를 25일 뒤집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와 관련해 성적 정체성이 군 복무를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음을 바이든 대통령이 믿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한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속속 뒤집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모정단이 24일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순양함, 구축함 세 척과 함께 이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덕 베리시모 미 해군 소장은 성명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진행하고 항행의 자유를 진행하며 이를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에 강조하기 위해 다시 남중국해에 들어가게 되어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해상무역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모든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항모정단은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날 남중국해에서 항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대한 공습에 대해 민간인들을 겨냥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 국영매체는 지난 23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가 리야드를 향하는 적대적 항공 목표물을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배후인지는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자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모든 내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예멘 내전 종식 등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영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영내 안정을 훼손하려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몇몇 미국 연방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24일 새로운 경제 부양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최우선 현안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를 촉진하는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한 달 뒤에 다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만드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법안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할 돈의 액수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논의 끝에 결국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1인당 지원금 1,400달러 추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FDI 유치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UN이 발표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지난해 중국에 들어간 FDI가 약 1,63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FDI 유치국이 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해보다 4% 증가한 액수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43%가 감소한 약 1,30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습니다. 미국 내 FDI 감소세는 도매무역과 제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탓에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FDI 유치액이 줄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 FDI 총액은 2019년과 비교해 42%가 감소한 8,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무더기로 체포한 것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25일 EU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러시아의 나발리 씨 체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 당국의 나발리와 시위대 체포에 대해 유려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EU 외교 장관들은 일제히 러시아에 나발리와 구금된 시위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를 지낸 북한 외교관이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해 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도 2명에 그쳤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동맹 강화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월 26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를 지낸 북한 외교관이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해 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핵심 계층의 한국 망명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연합뉴스 등은 25일 류연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 2019년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쿠웨이트 근무지를 이탈해 그해 9월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쿠웨이트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근거해 북한 대사관 외교관 숫자를 대사 포함 9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서창식 당시 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 류 대사대리는 참사관 직급으로 대사에 이어 차석 지위로 대사대리를 맡았습니다. 북한 해외공관 직급은 보통 대사, 공사, 참사, 1등에서 3등 서기관 순으로 편성됩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은 쿠웨이트와 그 주변 국가들에 나가 있는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중동에서도 거점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국인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아내 전모 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평양 소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엘리트입니다. 특히 류 전 대사대리의 장인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을 지낸 전일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관 출신 탈북민으로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서 39호실 실장의 사위이자 외교관으로 참사직까지 올라 임시 대사대리까지 했을 정도면 특권층이라며 하지만 북한에서 특권층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해외에 나와 비교 개념이 생기면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외 주재 외교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대사 추방 등 외교적 압박 속에서 본국에서 할당받은 외화벌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류 전 대사대리가 망명할 당시는 본격적인 대북 제재 강화 추세 속에서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과 외화벌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던 시기입니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망명한 시점도 류 전 대사대리보다 불과 두 달 정도 앞선 2019년 7월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특별한 어떤 정치적 동기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이 원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사태는 재발할 수가 있고요. 이미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런 어떤 북한 고위층이나 경제계의 어떤 그 큰 손들이 이미 북한을 떠나는 일종의 엑소더스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핵심 계층의 이딴 망명은 김정은 체제 불안정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최근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제 이완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가 전일춘 전 노동당 39호 실장의 사위라는 점 또한 주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온 노동당 39호실은 고려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알짜 기업을 소유하고 미화 100달러 위조 지폐인 슈퍼노트 제작과 마약 거래 등을 통해 외화 벌이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일추는 앞서 지난 2010년 12월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정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개인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서 자금 확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2017년쯤 교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통일부는 2018년 1월 배포한 북한 권력기구도 주요 변경 사항에서 노동당 39호실의 수장이 전일춘에서 실용만으로 교체됐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류 전 대사 대리가 참사관급이었기 때문에 고위 외교관으로 보긴 어렵지만 핵심 계층 가족으로서 고급 정보 접근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대사를 누군가가 했다는 것보다 이 사람은 대사급은 아니더라도 전일춘의 사위로서 노동당 39호실 정보를 듣게 됐다면 그 정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공식적인 직급은 고위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의 정보 가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돼요.
류 전 대사 대리의 류현우라는 이름은 한국에 들어와 주민등록 과정에서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류 전 대사 대리의 한국 망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22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도 2명에 그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영향이 큰데요. 탈북 지원단체들은 올해도 전망이 암울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20일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여성 157명, 남성 72명 등 총 2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입국한 1,047명에 비해 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한국 입국 탈북민이 1,000명 이하로 감소한 건 2001년에 최초로 1,000명을 돌파한 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도 지난해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이달 초 갱신한 난민 입국 현황에서 지난해 12월 말까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17년에 12명을 기록한 뒤 2018년에 5명, 2019년에 1명 등 코로나 여파에 관계없이 계속 저조한 상황입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의 구출 요청은 쇄도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 저희도 구해달라는 탈북자들이 숫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문제는 이제는 그 NGO 단체가 비용을 대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요.
김 목사는 이 액수는 민간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라며 올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케네스 베 대표는 탈북 비용도 크게 올랐지만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용을 떠나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성공하는 비율보다는 오면서 붙잡히고 다시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아서 대부분의 지금 경우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탈북 지원단체들은 탈북민과 인권 문제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하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케네스 베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며 탈북민 등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 부잡에 있을 때도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셨던 바이든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있는 것이 부당하게 억류돼 있다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고 저는 그래도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특별히 인권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는 정부가 될 거라고 믿고 특별히 이제 북한 주민들과 또 탈북 난민들에게는 그들의 인권과 또 그들의 그 신앙의 자유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다뤄주기를 우리가 희망하고 있고요.
배 대표는 특히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코로나 우려에 따른 북한 당국의 반대로 북송이 보류된 채 수용시설에 장기간 수감돼 있다며 중국과 북한 모두 이들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미국과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지난 20여 년의 현장 경험을 볼 때 미국 정부가 탈북민 문제를 자주 언급해야 중국이 부담을 느끼고 긍정적 변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 다른 나라 동남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다르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압력이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또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거론해 준다면 우리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전임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바로 바꾸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며 기대가 커졌다면서 탈북민 보호에 수동적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데리고 오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잡혔을 때 미국 정부가 좀 베트남에 잡혔을 때 같이 도와준다든지 이것들도 이제 북한의 어떤 압박이 될 수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 나라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좀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간 동맹 강화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실장도 통화하며 북한 문제 등의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3일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하고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이 미한 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통한 한국 방어 약속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측이 미한연합군의 준비태세 유지 필요성에 주목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공동위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24일 보도자료에서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통화해서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미한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한국 측은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에 앞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도 통화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기시 방위상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안보에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인도태평양의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노코 후텐마 대체기지 건설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포함해 미군의 재배치 구상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미국은 동중국해에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도 여전히 반대하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서 일본의 계속된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서 동맹이 계속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일본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오스틴 장관과 전화회담 뒤 기자들에게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CVID를 견제하며 이에 합당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앞서 22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통화해서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북한 문제는 물론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해 다른 지역과 국제적 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서훈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조속한 시일 내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등 다자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만들고 한국 등 동맹과는 긴밀히 조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6자회담과 같은 다자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through all the reasons why that's good because, you know, keeping China as a stakeholder, you know, coordinating closely with Seoul and Tokyo, leveraging Moscow, which can be very useful at six-party talks at times. You'll just re-multilateralization, if we could use that term.
사일러 담당관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유지하고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으며 때때로 6자회담에서 유용할 수 있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다자화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이 북한과의 조율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미국이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추진됐던 6자회담, 즉 다자적 접근법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 approach that was continued by the fact that we still had a special envoy for six-party talks. You know, through the Obama years, even when six-party talks had
회담이 열리진 않았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년 동안 미국엔 6자회담 특사가 있었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다자 간 접근에 전념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한국 일본 담당 보좌관과 국무부 6자회담 특사를 지내고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 근무하는 등 40년 가까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당국자입니다. 현재 사일러 담당관이 재직 중인 국가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국 DNI 산하기구로 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 평가해 백악관과 내각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 나라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진행하며 2005년 9.19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이후 현재까지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대사는 사일러 담당관의 6자회담 관련 언급에 대해 다자화는 동맹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ultilateralization does, you know, for the other, another benefit is essentially what you implied is that it takes pressure off of the alliance.
그러나 같은 날 미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회담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They've always wanted the optic of going mano a mano with the US, you know, and they like that. They see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투우 경기에 임하는 듯한 상황을 원했으며 자신들이 미국에 대항할 것이고 이 사안이 한국이나 중국 등이 아닌 미국과 자신들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조세민 전 특별대표는 또 북한이 6자 회담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패거리를 지어 북한에 맞서는 일종의 5대1 구도인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다자 협상이 꼭 6자회담일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방식의 다자 구성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certainly imagine that multilateralizing it, not may, you know, not just six-party talks is one option.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이란과의 핵협상 때처럼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3개 나라가 추가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윤 전 특별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중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충분한 헌신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이런 다자 회담을 현실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협력국과 동맹과 협의를 하는 방식이었다며 만약 초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상을 4개 나라로 또 이후 어쩌면 6개 나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asically pursue the approach that we did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is bilateral talks, directly with North Korea while we're also consulting with our partners.
한편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이 별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you know, history of this program shows that on these major issues, North-South denuclearization.
역사적으로 볼 때 주요 한반도 이슈들, 이를테면 남북과 비핵화, 일본 납치자 문제 등은 일부가 진전을 보이고 나머지 사안들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양상을 보였는데 진전을 이룬 사안도 통상 지속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2.29 합의를 맺은 2012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도전에 진전을 보였지만 이 시기 북한은 한국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해지기 전까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의 분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일러 담당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에 전념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건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미국과 한국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직접 내놓고 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신임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조정자 역할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신저 역할 등을 맡겠지만 직접 핵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임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역할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North Korea Leadership Watch를 운영해온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22일 VOA에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밀접하게 접근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북한의 핵심 엘리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안보 정책을 좌우하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 10여 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사라 보글러 연구원은 김여정 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의 매우 가까운 신복이자 김 위원장이 전 세계를 통틀어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Her role is, I don't think, can be really understated. She needs to be paid very close attention to. There's a lot we can learn from her presence.
보글러 연구원은 22일 김여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북한의 공식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과 발언을 통해 북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여정이 최근 당대회에서 직책이 강등됐음에도 위상이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바이든 정부가 김여정에게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모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리지만 김 위원장과 가깝다는 점과 그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이 김여정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과 한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정책의 시행자이자 확성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ealing with Washington and South Korea, it's of course she's probably going to be continuing the role of the implementer. The loudspeaker in North Korea, where she had to articulate.
미국과 한국이 내린 결정에 대해 김 위원장이 느끼는 불만을 명료하게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VOA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정책에 있어 마크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며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더라도 구체적인 대외 전략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스 국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핵 협상 가로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way the North Koreans negotiate is they want to put somebody in the room who is not in a position to agree to anything. But they can carry the message back.
북한의 협상 방식은 아무것도 합의할 수 없는 사람을 협상장에 보낸 뒤 메시지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김여정 같은 더 중요한 사람이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핵 협상에 관여한다면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이지 협상하려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수 김 연구원도 김여정이 상징성 때문에 협상단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결국 협상은 최선희와 같이 미국을 연구한 노련한 협상가들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A의 보글러 연구원도 대미 핵 협상에는 최선희 제1부상과 같은 사람이 나설 것으로 본다며 다만 김여정이 김 씨 일가의 대표로 협상 장소에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센터를 방문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김여정 간 회담을 통해 핵 합의안을 만든 뒤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은 2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여정이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데다 북한의 대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다르게 비핵화 협상의 방향까지도 김여정이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협상 대표로 나와야 미북 간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당연히 군부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군부보다도 정권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외무선 같은 경우에는 군부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김여정이 협상에 나오고 또 미국에서 어떤 단계적인 비핵화, 단계적인 핵감축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양측이 타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 위원은 최선희 제1부상의 경우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 위원으로 지위가 격하돼 북한 서열 130위 밖으로 떨어졌다며 그런 최선희를 상대로 뭔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성권 외무상은 공식 서열이 30위밖에 안 되고 그 위로 군부 인사들이 위치해 비핵화와 관련해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주요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의 신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미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봅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올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으로 부르며 미국이 이를 포용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그러자 북한 당국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바이든 후보가 인간의 초보적인 채모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후보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가 핵용량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보다 부정적이며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6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협상을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취임 석 달이 지난 2017년 4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공개하며 북한을 1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1순위 과제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17개 행정명령과 메모, 훈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연방정부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국경장벽 건설 중단,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입국 허용, 학자금 대출 이자 유예, 세계보건기구 WHO와 발이 기후 변화 협정 재가입 등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몇 달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his initial few months would be focused on dealing with the virus and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사령탑도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동맹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은 동맹 강화와 미국의 지도력 복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 방식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내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와서 그걸 뒤집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Politically, so for him now to say, "Oh, I'm going to have a summit," it would be very difficult.
미북 실무 협상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정상회담은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실무 협상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가들이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했지만 상원 인준을 통과한 장관급 강요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두 명뿐입니다. 켄 고스 국장은 국무장관을 비롯한 20여 명의 강요가 모두 인준되려면 공화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ake a year. More than a year. If the Republicans are willing to basically go along with the Democrats, then we can talk maybe a few month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표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내 조속한 미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에 조속한 개최를 제안한 겁니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나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절차를 마치는 대로 미한 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위한 미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상황은 2018년 3월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평양에 보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사흘 뒤 정의용 실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당시에는 정의용 실장이 먼저 평양을 방문한 반면 이번에는 워싱턴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이 파격적인 트럼프에서 전통적인 정치인인 바이든으로 바뀐 것도 커다란 변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장기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야간에 강행한 것은 위성 촬영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4일 사전 녹화한 노동당 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 광경을 방영했습니다.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진행한 건 지난해 10월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이래 두 번째입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위성분석 선임연구원 겸 한국석좌는 21일 VOA에 북한 당국이 두 번 연속 야간 시간대에 열병식을 개최한 데는 위성 촬영의 특성을 역이용한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commercial satellite imaging satellites can only work when the sun's out.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민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랜셋 위성 영상을 활용해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성 촬영 기법을 도입하더라도 픽셀당 20m의 해상도밖에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기상 여건이 가장 좋아야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버뮤데즈 선임 연구원은 보통 날씨의 경우 평균 픽셀당 50m 안팎의 화질이라며 이런 해상도로는 이번에 선보인 북극성 오형 등 구체적인 무기나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양열로 작동하는 위성 특성상 한반도 야간 상공 촬영은 궤도 주기를 맞추기가 훨씬 어렵고 전력 소비율을 가속한다며 최소 운용 전력까지 소모하게 되는 위험성 때문에 촬영이 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야간 열병식 배경에는 이 같은 민간 위성의 실시간 추적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대외 신호를 발신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열병식뿐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북한 전역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모두 야간에 발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And you see this all around the country. You see the movement of their missiles to when they test them is done at night.
가령 과거 미사일 지원 차량을 항시 외부에 정렬했던 특정 부대의 모습이 더 이상 위성 사진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미사일 발사와 연계한 관측 차량, 지휘 통제 차량, 레이더 차량 등의 움직임도 최근에는 거의 포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연구센터 소장도 열병식을 포함해 최근 위성 촬영을 의식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극비위성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북한이 지상에서 촬영하는 근접 촬영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진다며 대외 관객을 겨냥한 정보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변화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년 전 미들버리 국제연구소가 열병식 준비 정황을 위성으로 포착해 미리 어떤 무기들이 공개될지를 분석한 내용이 북한 당국의 발표보다 앞서 나갔다며 북한은 외부에서 언제 무엇을 볼지를 자신들이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from a propaganda perspective, they dislike that. They want to control what we see and when.
미국의 위성 전문가들은 민간 위성의 실시간 분석 상황이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 측면에서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군 당국은 최근 군 자산 외에 민간 기반 위성 분석 자료 간 통합 분석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 ODNI 군사문제 고문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2년 전 이 같은 전략 방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크루즈 중장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시절인 2019년 9월 포럼에 참석해 최근 수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전 지구의 52% 작전 구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commercial imagery gains that we have seen over the last handful of years have been absolutely crucial and it actually helps us get the most out of the national architecture.
크루즈 국장은 또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등을 적발하는 데 민간 위성 분석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며 군 정찰 자산 정보와의 통합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외부 민간 기구들의 위성 추적 공표가 내부적으로 주민 통제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일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23일 한국 측 인터넷 언론인 자주시보를 인용해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을 소개하면서 미 의회는 이날 끝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다음 날이 돼서야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확정지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7일 승리를 선언했고 대선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패배 불복 속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늦게나마 같은 달 25일 당선을 축하했지만 북한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북한은 대선 석 달 뒤인 지난 20일 취임식까지 치룬 이후에야 바이든 당선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한국 매체를 인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관영 매체인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은 25일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뀐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 대선 결과를 즉시는 아니어도 한 달 내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해 왔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엔 대선 결과가 나온 이튿날인 11월 10일 노동신문에서 트럼프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새 행정부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19일 박근혜 당시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축전을 보낸 것을 비난하면서 이름을 처음 거론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8년엔 조선중앙방송이 이틀 만에 당선 소식을 알렸고 2012년 재선 당시에도 노동신문 등이 사흘 만에 논평 없이 재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이번에 당대회 평화보고에서도 그 조미순회회담이 세계사적 특대사변이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관계가 사실은 김정은의 대내적 위상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알려지면 주민들 사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낱 물거품이 됐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데 대한 북한 당국의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바랐을 북한이 대선 불복 상황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당선 보도를 지연시킨 측면도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까지 한 상황이라서 대외 선전 매체를 시작으로 조금씩 관련 반응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대북 정책의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이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모호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열병식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부각시키고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배제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할 때까지 북한 매체의 바이든 행정부 관련 보도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했다. 그 짤막하게 보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협상 전술적인 차원에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뭔가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북한으로서는 주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김 전 차관은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미관계의 기본 원칙만 제시한 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1월 26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1도에서 4도, 양덕은 0도에서 5도, 남포는 1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0도에서 7도, 구성 0도에서 8도 기온 분포 보이겠고,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강 영하 8도에서 4도, 강계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희천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2도에서 7도, 개성 2도에서 8도, 사리원 1도에서 5도, 신계 0도에서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장진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청진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김책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3m가 되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1에서 2m가 되겠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이 독립기자연합회 소속 언론인 3명을 기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립기자연합회는 민주사회단체로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1월 5일 호치민시의 법원은 이 연합회의 대표인 팜치덩에게는 15년을 선고하고 부대표인 응웬트엉 뚜이와 기자인 레후민 투안에게는 각각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반국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정부에 대한 왜곡된 정보 생산과 전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는 베트남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 또는 기소되는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도 베트남의 이번 사례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의 에머린 질 부대표는 베트남의 자체적인 탄압 기준에 비춰봐도 이번 선고는 그들이 얼마나 검열 문제에서 가혹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기자 3명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처사에 크게 놀랐다며 이는 베트남 당국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도 없애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베트남의 언론자유 순위는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175번째입니다. 미 국무부도 최근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베트남에서 상당한 언론 탄압이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베트남에서는 언론과 출판, 인터넷에 대한 최악의 제한이 가해진다며 정부 비판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기소, 검열, 명예훼손 등이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은 언론 자유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해 꼭 필요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와 작가 그리고 블로거들은 커다란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한다며 우리는 전 세계 정부와 시민들에게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케일 브라운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게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과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으로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나라들의 국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25일 서명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등입니다. 하지만 이 조처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와 관련해 성적 정체성이 군 복무를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 있음을 바이든 대통령이 믿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바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에 취임한 이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속속 뒤집었습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이 24일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벨트함이 순양함, 구축함 세척과 함께 이날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덕 베리시모 미 해군 소장은 성명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진행하고 항해의 자유를 진흥하며 이를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에 강조하기 위해 다시 남중국해에 들어가게 돼서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해상무역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존재를 유지하고 모든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계속 진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항모전단은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날 남중국해에서 항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대한 공습에 대해 민간인들을 겨냥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우디 국영매체는 지난 23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사우디가 리야드를 향하는 적대적 항공 목표물을 요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공격 배후인지는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자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은 예멘 내전 종식 등 원칙적인 외교를 통해 영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영내 안정을 훼손하려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몇몇 미국 연방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25일 새로운 경제부양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최우선 현안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검사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은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한 달 뒤에 다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나타냈습니다. 지난 법안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할 돈의 액수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논의 끝에 결국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FDI 유치가 미국을 추월했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지난해 중국에 들어간 FDI는 약 1630억 달러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FDI 유치국이 됐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해보다 4% 증가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3%가 감소한 약 1300억 달러의 FDI를 유치했습니다. 미국 내 FDI 감소세는 도매무역과 제조업 그리고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미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FDI 유치액이 줄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씨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무더기로 체포한 것에 대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도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25일 EU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러시아를 나발리 씨 체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 당국의 나발리 씨와 시위대 체포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다음 단계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일제히 러시아에 나발리 씨와 구금된 시위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